50년을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50년 동안에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고 한이 되었는데요. 한 번은 노부부가 방송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 그걸 말로 해야 되냐 쑥스러워하면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사회자가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강요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하신다는 말씀이 지도 알기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데요. 오늘 여기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부인에게 문자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런 문자였습니다. 남편들이 문자를 보내고 났는데요. 그 아내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대낮부터 술 마셨나? 또 누구시죠? 약 먹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전날 대판 싸운 아내가 있었는데요. 문자가 왔습니다. 개똥이다 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꼭 결혼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특히 요한일서에 보면은 엄청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 나옵니다. 53번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이라면 특히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될 수도 있죠. 우리 형제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정말로 그가 사랑의 사도였는가?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받아들이시면서 딱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보아느게라고 하라. 보아느게 뜻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라는 것이 뭐예요? 천둥과 번개 아닙니까? 그래서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을 주셨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성격이 급했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9장 46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세심하게 찾아보면 곱씹어보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내 편이 아니면 요한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편가르기를 잘하고 흑백놀래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쉽게 격분하는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9장 55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일행이 전도를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괘씸하다는 거죠. 한다는 말씀이 주님 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그냥 홀라당 다 태워버릴까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성격도 급하고 그 성격이 불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야심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의정 좌의정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 형과 저를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우의정 좌의정 이거 시켜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우의정 좌의정 우편과 좌편은요 그 왕과는 가장 친근한 사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왕 다음으로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자리를 탐한 거예요. 우리 형제를 주님 오른쪽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자 이런 요한이었는데요 요한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사랑의 이 사도가 된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외치는 말마다 사랑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에베소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독사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끔찍하죠. 불 속에 던짐을 물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극적인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때로는 들것에 실려서 다닐 정도였습니다.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사도니까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맨날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주일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성도가 아이고 사도님 그 설교는요 우리가 수십 번도 들었어요. 이제 좀 새로운 설교를 해줄 수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만큼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던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선생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정은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스탈로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 사람의 목사는 아니지만은 서로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톨스토이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한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걸 봐서 아이고 저분은 주님의 제자가 맞군요. 제자가 맞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참된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세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네 개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아시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청춘 남녀가 혹은 남자와 여자가 요즘은 이 잘못돼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기도 하는데 그 잘못된 사랑이죠. 남자와 여자의 이런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도 남녀 간의 사랑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가 필레오가 있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은 뭐냐 하면은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그 사이입니다. 그 우정의 관계예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입니다. 물론 신약에서 때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필레오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레오를 아가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가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민족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지만 우리 한국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또 특히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나면 뭐가 나오죠?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적인 사랑, 이 스톨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가페가 있어요. 이 아가페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특히 요한일서에서도 이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7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빠지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끝마다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아가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래서 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없고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만금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얻어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말씀이 뭐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영혼을 지금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임종하면서 그랬어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주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노는구나. 뭘 봤을까요? 천국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정말로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네. 나는 간다. 그 말을 남기고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천국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월릉 목사님도요. 임종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전보가 와서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정말로 아름답게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요,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이거는 틀린 것이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철학자가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해서 천국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볼테르는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간다. 아마 지옥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죄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출발점으로 볼 때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사랑은 자기로 시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보상적인 요구가 거절당한다면 그것이 증오로 변할 수도 있어요. 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내 이익과 관련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 뒤에는 미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조건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이렇게 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조건이 달라지면은 나도 그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해도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계속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역을 하느냐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거역하면 불순종이죠.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요.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참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무슨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어야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오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하는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그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결혼식 꼭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축전이라도 보내야지.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다가 그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자꾸 두려운 마음을 생기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이거를 이제 보내면 좋겠다. 요즘 같으면 카톡이나 텍스트를 보내면 되지만 옛날에는 우체국에 가서 이 전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우체국 가가지고 또 문자를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간략하게 요일 4장 18절 이렇게만 해서 이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체국 직원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요일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보낸다는 게 요 4장 18절로 보냈어요. 일자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례사가 결혼을 주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 축전이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이 시간에 신부의 친구로부터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는 축전이 왔네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요한 1서 4장 18절인데 우체국 직원이 1절을 빼는 바람에 요한복음 4장 18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펴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 사고죠, 여러분.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이 말씀으로 그 친구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자를 빼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참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에 오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